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타이완에 1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무기에는 구축함 두 대와 대전차 미사일, 수륙 양용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타이완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4년여 만에 타이완의 미국 무기 수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리카이안 중국 주재 미국 대리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냉전 시대에 중단됐던 정기 항공 노선을 50여 년 만에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몇 달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4일부터는 워싱턴에서 합의의 세부사항들을 마무리 짓기 위한 회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바 외교부의 호세피나 비달 담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양측이 항공노선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의 진전을 이뤘다며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회담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유나이티드 등 대형 항공사들은 쿠바의 정기 노선이 개설되는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지난 7년간 거의 0% 수준으로 동결됐던 주요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수준으로 확장함에 따라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은 이번 발표 이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2% 상승했고 홍콩 항셍지수도 거의 1% 올랐으며 한국과 호주, 중국, 타이완 증시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테러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재무장관들이 처음으로 모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겨냥한 현재의 제재를 ISIL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ISIL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테러분자들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범죄로 규정하는 금융거래폭을 확대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국제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 상황을 알리기 위한 테러 경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현재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그러나 국제 테러에 미국이 포함될 수 있는 등 테러 위협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새 테러 경보 게시판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테러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들을 선동하고 영입하고 있다며 이른바 자생적 급진주의자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북부 지역을 포격해 이라크 병사 2명이 숨지고 터키 병사 4명이 다쳤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ISIL 반군이 이라크 모술인군의 군 진지에 로켓을 발사했으며 터키군이 즉각 대응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이번 공격으로 훈련 중이던 이라크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이며 터키 병사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의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공습이 여전히 ISIL보다는 시리아 반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회담 결렬이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회담의 격은 차화급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당대화의 틀을 일단 좀 계속 유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의 방북 문제가 북한 당국자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북한이 식량 분배 감시 활동에 매우 협조적이라며 감시단의 장마당 접근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곧바로 새로운 형식의 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에서 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은 결렬됐지만 기존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종결됐지만 바로 회담의 급을 높인다거나 하기보단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회담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당대화의 틀을 일단 좀 계속 유지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결렬이 됐습니다만 한번 결렬됐다고 해서 폐기를 하고 다른 어떤 그 회담 방식을 구성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어감으로써 좀 더 지속가능한 그런 회담 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번 차관급 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선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남북한 인식의 차이가 컸다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화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꼭 지켜야 할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산가족분 어르신들께 죄송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까지 훼손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 꼭 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맞교환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장기적으로 풀어가면서 또 그래야지 또 나중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남북관계 현안도 좀 더 안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고.
홍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5.24 조치가 남북 대화를 막고 있는 주 원인은 아니라면서 남북 대화에서 5.24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해온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천안함 폭침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남북관계는 계속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아울러 현재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인 불안정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체제가 유지된다는 판단 아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병진 노선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견인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홍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은 해였을 것이라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구촌 곳곳에서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가장 아프게 느껴질 나라가 바로 북한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17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부 정책자문회의 전체 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례로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이룬 쿠바와 역사적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 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의 방북을 초청하고 고위관리의 전세계 순방 외교 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윤 장관은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경제적 고립이라는 외부적 압박과 대내적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화 지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과거처럼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접근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공조를 통해 예방과 억지 외교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중 관계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 10월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서서히 관계 개선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이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국과 주변 4강과의 이른바 삼각 외교와 관련해 미한일 외교 당국 간의 협력은 내년 연초부터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한일 3자 협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는 위원장인 고려대 염재호 총장의 주재 아래 위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회의 탁자에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인 라진핫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사업으로 최근 한국에 들어온 백두산 생수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의 북한 방문을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방북 시기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들과 자신의 방북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still under discussions with the authorities of DPRK.
반 총장은 1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화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한 간의 8.25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등 고무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얼마 전 열린 남북 당국회담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sincerely hope that the parties will continue to engage in talk so that they can first of all.
반 총장은 남북한이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화해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자신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한의 그 같은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방북 추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후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의 한국 대표부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소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의 무기 노동 교화형 선고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는 BOA에 캐나다 외교관들이 직접 평양에서 임 목사 재판을 방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의 가족과 교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 목사의 사랑을 북한 정부가 기억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캐나다는 북한 법원이 임현수 목사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린 데 대해서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살 대변인은 올해 60살인 임 목사의 나이와 허약한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관리들은 임 목사의 건강 상태 검증을 위해 영사 면담을 북한에 거듭 요청했지만 임 목사를 만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캐나다 당국이 임 목사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살 대변인은 BOA에 보낸 별도의 성명에서 캐나다 관리들이 16일 평양에서 임 목사 재판을 직접 방청했다며 하지만 임 목사를 만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살 대변인은 이런 북한 당국의 태도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접근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북한 최고재판소가 16일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임 목사에 대한 혐의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라며 임 목사가 심리 과정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는 등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목사에 대한 종신형은 북한 당국이 억류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라살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가족과 친구들처럼 임 목사의 권리와 건강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그가 캐나다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계속해서 임 목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북한의 영사 접근과 업무 협력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와 가족들도 16일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 목사의 사랑을 북한 정부가 기억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비함과 긍정적 해결을 희망하며 국제사회 지속적인 기도 후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큰빛교회 표인근 장로는 16일 BOA에 임 목사의 뜨거운 동족 사랑을 북한 당국이 기억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로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18년간 100회 이상의 방문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임현수 목사의 순수한 동기를 인정하고 참작하여 선처해 주기를 소망한다.
표장로는 또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큰빛교회는 캐나다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로 신도수가 3천 명에 달합니다. 임 목사는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충격을 받은 뒤 대대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식량 지원뿐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비료공장, 육아원과 애육원 지원, 영어와 컴퓨터 강습소, 선박 구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주도했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북한 관련 집회 설교와 강연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동족으로서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임 목사의 과거 집회 발언입니다.
전 백성이 다 식량 걸어다니는 모습들이고 북한의 산들이 이렇게 단빈둥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 한 것이 이제 식량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올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지난 7월 말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 한인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당시 BOA에 임 목사가 회견 중에 계속 눈물을 닦았다며 회견 내용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임 목사의 지인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회 김경식 목사입니다.
선의적으로 좀 순전한 그 마음으로 비정치적인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 마음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원했던 것을 그분 자신들이 잘 알죠. 예, 그분 자신들이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억류시키고 또 아마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예, 누가 못 들어도 뭐 그건 이민수 목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반북이 아니라 예, 북한을 품고 불쌍히 여겨서 참 긍정적으로 그들의 문을 열고 예, 그다음에 통일이 예, 선의적으로 되기를 기대했던 거지 예, 우리가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뭐 거기 언급된 목사님들이 전혀 그렇게 반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임 목사 주변 관계자들은 임 목사에 대한 북한의 종신형 선고와 관련해 임 목사가 북한의 3대 세습과 공포 정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목사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VOA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석방 등을 위한 희망적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캐나다 관리들이 직접 재판을 방청한 건 석방을 위한 대화와 접촉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명분과 조건이 맞는다면 의외로 석방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주스탱 트리도 총리는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종신형 선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어제 즉 16일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체계 문제는 잘 알려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재판 때까지 캐나다 관리들의 임 목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북도 16호 관리소의 수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이 관리소 수감자들을 핵실험에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가 15일 북한의 16호 관리소, 일명 화성관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함경북도 화성군에 있는 16호 관리소가 북한 최대 정치범 수용소며 규모는 53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16호 관리소는 알려진 탈출자나 증언자가 없는 북한 내 유일한 관리소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4월과 2015년 1월 사이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6호 관리소는 북한 내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소 내 주택과 건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관리소 내 주택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수감 인원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호 관리소처럼 폐쇄된 곳에서 수감자가 이송됐거나 탈북 시도에 대한 단속과 고위 당직자들에 대한 숙청으로 수감자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올소스 어넬러시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 씨는 북한이 핵실험에 16호 관리소 수감자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뮤데스 씨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동쪽으로 약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16호 관리소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6호 관리소를 계속 감시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용소 수감자들이 과거에 동원됐거나 현재 동원되고 있는지 또 이 수용소에서 어느 정도의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올소스 어널리시스는 앞서 지난 11월 말과 지난해 6월에 각각 북한의 14호 관리소와 25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에서 북한 인권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행사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이 행사 기간 중 도쿄시청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과 가족들의 사진 300점을 전시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올해는 처음으로 사진들 밑에 영어 설명이 달렸습니다. 도쿄시청이 관광 명소란 점을 감안해 외국인들에게 납북자 문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지정했고 도쿄시청은 매년 관련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납북자 관련 DVD를 고등학교 교재로 활용해달라고 사이타마현에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족회는 16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으며 앞으로 DVD 150장을 현내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는 교원 연수회에서 활용법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DVD에는 납북 일본인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가 출연해서 딸에 대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고등학교의 반응을 본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배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지난 13일에는 도야마시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북자 문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이즈카 시게오 씨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이 협력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의 아들인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두 나라 간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식량 분배 감시 활동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WFP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감시단의 장마당 접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 한해 북한에서 1,800여 차례의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So for this year, WFP has undertaken about 300 monitoring trips.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킨 대변인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 한해 세계식량계획이 식량을 분배하고 있는 북한 내 모든 지역에서 30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분배 과정에서 중간에 식량이 빼돌려지거나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항구에서 식량이 하역되는 작업부터 창고에 보관되고 식품제조 공장에 보내지는 과정, 마지막으로 북한 타가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 분배감시 요원이 이 모든 과정에서 식량이 중간에 빼돌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량의 질과 양을 확인하고 직접 주민들이 분배된 식량을 먹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분배 감시 활동에 북한 당국이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to provide about 24 hours notice before we go into a county. But once we get into the county, we're allowed to randomly determine the places where we visit. But the government is very cooperative in allowing us.
세계 식량 계획이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를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타가소, 병원 등 분배 장소는 세계식량계획이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감시단의 장마당 접근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market is open and if the trip coincides with the market being open, then usually a monitoring trip will include a visit to the market.
감시단이 분배 감시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 장마당이 열려 있다면 접근해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어가 가능한 요원을 포함해 다수의 분배 감시 요원이 북한에 상주하며 분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2013년 이래 총 1,000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5,000에서 6,000여 차례의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 즉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직접 검증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분배 감시 활동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을 방문했던 어서린 커즌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외무상을 만나 대북 지원품 분배 감시 활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1995년 북한 당국의 요청을 받고 식량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모두 2만 2천 톤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70.3세로 한국에 비해 11년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생활 수준도 전 세계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유엔개발기획은 최근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서 2014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70.3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1.9세인 한국에 비해 11.6세 낮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8.8세 낮은 것입니다.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1.5세입니다. 북한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3.7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66.7세입니다. 2014년 현재 북한 인구는 2,500만 명이며 오는 2030년까지 2,6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4년 북한 인구의 평균 나이는 33.9세, 전체 인구 중 어린이와 노인 비율은 44.3%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8년에서 2013년 기간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중 27.9%가 영양실조로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은 발육부진을 겪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뿐 아니라 자연재해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서 2014년 기간 북한 인구 100만 명 중 1,451명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나라는 스리랑카 5,767명, 칠레 4,832명, 파키스탄 2,920명, 베냉 1,638명, 볼리비아 1,490명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15살 이상 북한 여성 중 72.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 의회의 16.3%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29.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에너지가 88.4%였습니다. 이 밖에 15살 이상 북한 주민 전원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평균 수명과 생활 수준, 교육, 수입 등 인간 개발의 핵심 분야들을 종합평가해서 산출하는 인간 개발 지수에서 북한은 자료 부족으로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8위였고 한국은 17위였으며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권에는 188위를 차지한 니제르를 비롯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의 통일 동아리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산 지역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돌며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인상 한 뿌리가 아예 채로 다.
북한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설명하는 청년들. 탈북민인가 싶을 만큼 북한의 상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 회원들입니다.
그 조금 좀 놀랐던 게 몸 향수래 가지고 바디 비스트 우리처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랬고 여기에 중심이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는 결성한 지 채 1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통일박람회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람회 당시 한반도는 북한의 술과 담배, 전자기기 등을 전시했는데요. 당시 전시했던 물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전시를 진행했고요. 서울 등 기타 지역에서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해 부산 지역의 여러 대학들을 다니며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일 토크 콘서트도 열고 있고요. 교내 통일문화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의 김경렬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작년 10월에 출범해서 지금 이제 통일을 사람들한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고 북한을 경계 없이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전시전과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니딸 주민분 강사 한 분이랑 저희 남한 대학생 한 명이랑 MC분이랑 교수님이랑 이렇게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북중적 경제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안 좋고 가난하고 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산에 4년제 대학을 한 5개 정도를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토크 콘서트를 크게 하려고.
한반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북한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과 10일에는 서울을 찾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 4학년 안정은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박람회에서도 참석해서 이제 통일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었고 이제 이런 전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들은 이제 강동환 교수님이 한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출장 통해서 직접 다 모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통해서 잘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물품들이 나와 있는지 안정은 학생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저 노트텔은 그 북한에서 이 한류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금지되어 있으니까 저런 노트텔로 CD는 북한 CD를 놔두고 옆에 USB나 SD카드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뜨면 그 작은 거는 숨겨버리고 북한 CD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자주 사용돼요. 이게 노트텔이라는 거예요. 이 종류 두 개가. 727 담배가 김정은이 피는 담배라고 해서 요즘에 북한에서 최고 뇌물로 알리고 있어요. 원래는 저 고양이 빨간색 담배라고 해서 저게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727 김정은 피는 담배 저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한반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한반도 통일 동아리의 김경렬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는 2만 8천여 명이 북한 이탈 주민이 계신데 부산에는 980여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저희가 뭐 남북 하나 재단의 행사를 하면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이 나가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열악한 상황이 있죠.
한반도 동아리원들은 부산 지역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는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산 지역은 아무래도 통일에 좀 무관심한 소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에 관련된 행사들도 하고 하니까 무관심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기회가 없었던 곳이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만들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느낀 거는 학생들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걸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통일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통일 토크 콘서트와 북한 물품 전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알리고 싶고 우리 취지에 맞게 뭐 북한을 경계를 허문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북중 접경 트립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이 경계를 허물고 통일이 머지않은 곳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이다,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는 그냥 전시를 해둔 게 아니라 한류랑 연관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걸렸더라도 이런 담배나 이런 걸로 뇌물을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저기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2015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다양한 주제의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한국 사람들의 소비 특징이 나, 복고, 요리,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경향을 분석해보니 그런 특징이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 불황에도 돈을 쓰는 소비는 중요한 생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소비 생활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있는 컴퓨터로 물건을 구입하는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소비 성향을 조사를 해봤다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복고, 요리, 원스톱 서비스 이런 특징이 압축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소비 특징으로 꼽힌 나는 나를 위한 소비가 많았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고 지갑은 얇아졌지만 그래도 나의 취미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경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형 나를 위한 가치 소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상점인 옥션이 불황이 깊은 올 한 해에도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나 캠핑용품, 드론과 같은 그 무인 항공기죠. 피규어 등 어린 취향의 어른들이 좋아하는 상품, 또 아동을 위한 장난감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소비 성향 중 하나가 바로 나를 위한 가치 소비였습니다.
네. 복고와 요리는 또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겁니까?
최근 그 지나온 시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응답하라 1988, 1994 뭐 이런 프로그램들인데요.
네.
그 당시 유행했던 패션이나 음악, 음식 등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 요리사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도 만들고 또 특정 특정 연예인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남아있는 음식 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명 쿡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리사이자 기업가인 한 남성이 아주 구수한 말투로 전국 곳곳을 다니며 지식을 하고 또 간편하게 요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음식 재료가 온라인 상점에서도 많이 팔리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올 한 해 소비 특징, 원스톱 서비스, 이것은 소비를 아주 간편하게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공간인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까지 가리지 않고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파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일반화됐고요. 눈에 보이는 상점이 아니라 컴퓨터상에 공개된 이 상점을 통해서 신선식품까지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네.
컴퓨터, 뭐 데스크탑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도 연결되는 이 온라인 상점들이 아주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올 한 해 한국 소비 시장의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나 개를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가정 5집 가운데 한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 수준과 반려동물 사육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20살에서 64살까지 성인 남녀 3,000명으로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전체 21.8%로 2011년 조사 때보다 4% 정도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근데 언제부터인가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여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기르던 애완동물, 지금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친구처럼 가족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한국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그 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물론이고요. 앵무새, 모순도치, 토끼, 햄스터 등 다양한 동물이 이 반려동물의 대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나 고양이와 가족처럼 살아가는 한국 가정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2012년보다 4%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네.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의 비율이 얼마인지도 조사가 됐습니다. 개를 기르고 있는 가구는 조사 대상 3,000명 가운데 16.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2.7%였습니다. 개가 훨씬 더 많죠.
네.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고 있다는 가구도 2.5%로 나타났는데요. 그 규모는 적지만 지난 3년 사이에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60% 넘게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성향의 고양이가 요즘 현대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반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서 한국 당국이 반려견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강아지를 키우면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개나 주인이 버려서 유기견이 된 동물이 크게 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려견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표식을 부착하거나 이 개나 고양이 몸속에 무선 식별 장치를 심어넣어서 소유자가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의 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인식하고 실제 기르는 가구는 많다고는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로 들어가는 반려견 지난 한해 8만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개인지 버려진 개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주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반려견 13%에 불과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김 전 위원장이 한국으로 보낸 백두산 호랑이가 폐사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공교롭 때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오늘 김정일 전 위원장의 사망 4주기가 되는 날이고요. 폐사한 날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지난 4월 15일이었습니다. 폐사한 이유는 노화입니다. 이 호랑이는 암컷이었고요. 지난 1999년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원하면서 김 전 위원장이 한국으로 보낸 호랑이 낭림이라고 서울 동물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 보낸 호랑이고 올해 폐사를 했다면 나이가 꽤 됐겠는데요.
그렇습니다. 21살입니다. 호랑이 평균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호랑이로서는 참 장수를 한 것인데
네.
북한 낭림산맥에서 포획됐다고 해서 이름이 낭림이었습니다. 평양중앙동물원에서 자라다가 남북정세의 화해 무드를 타고 김 전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인천 부두를 통해서 서울 대공으로 이사를 왔던 호랑이였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 회복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전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많은 조치들이 이행돼야 합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두 나라 관계, 외교 관계가 회복을 선언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군요.
네, 지난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이 각각 워싱턴과 아바나에서 54년 만에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죠. 두 나라가 여러 달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합의를 이루고 외교관계 회복을 전격 발표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당시 오랜 봉쇄 정책으로는 쿠바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으로 쿠바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쿠바인들의 반응은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양국이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들도 있었는데요. 아직 쿠바인들의 삶에는 뭐 그렇게 뭐 체감하는 그야말로 큰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네, 저희 VOA가 쿠바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의 대답은 그런데요.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또 정치적인 탄압,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또 식량 부족과 저임금 같은 고질적인 경제 문제들도 아직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쿠바인들은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해 발표 이후에 금세 모든 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동안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증가나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 움직임 같은 소식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취했었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쉬워지고 특히 이 쿠바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나아지도록 미국 통신과 인터넷 기업들의 쿠바 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쿠바 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제재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쿠바 정부는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먼저 해결돼야 완전한 관계가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제 거듭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의회에 대해서 조속히 금수 조치 해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상원 모두를 다수당을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화당 내에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변화가 먼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의회 내에서의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기지 반환 문제가 있는데요. 쿠바는 당연히 이제 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이 쿠바의 영토민 인정하면서도 지난 1934년 두 나라 사이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영구적인 임대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쿠바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쿠바 야권 단체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이제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 회복을 선언하면서 쿠바에서는 반체제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풀려난 사람들은 1년 전에 비해서 지난해에 더 늘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쿠바 야권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쿠바의 인권 상황이 과연 개선됐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상황 개선에 맞춰서 관계 정상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쿠바와의 실무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쿠바의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고 관계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두 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현안들도 있지만요. 두 나라 모두 관계 정상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관계 개선 조치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과 쿠바가 냉전 시대 중단됐던 정기 항공 노선을 50여 년 만에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쿠바와의 외교 관계 회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쿠바 내 반체제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년에 쿠바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과의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하기로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공식화하자 뭐 당연히 중국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1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하고요. 이에 포함된 군함 판매안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지난 2011년 9월 59억 달러어치를 판매한 이후에 약 4년 만인데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 외교부, 국방부 모두 이제 나서서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가 매우 민감하고 심히 해롭다는 점을 미국이 심각하게 이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위진 국방부 대변인도요. 중국은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주재 미국 대리대사를 소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려는 무기는 어떤 건가요?
퇴역한 구축함 두 척, 토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또 수륙 양용차,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 소개 시간에는 동남부에 있는 테네시 주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대중음악의 하나인 컨트리 음악과 블루스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30년대 테네시 강 유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전력과 에너지 산업이 주의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